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총회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와 구호물자 반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멕시코 등이 공동 대항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24일 표결에서 압도적인 다수인 14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등 5개 나라가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등 30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와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가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보지 못한 규모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과 병원 등 의료시설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25일 유럽 대륙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계획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액화천연가스의 대유럽 수출을 약 150억 입방미터 늘릴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 유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새 시설 증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대체 에너지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올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분의 2를 줄이고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를 오는 2030년 전까지 끝낼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4일 탈레반이 지난해 정권을 재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이날 오전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22일부터 23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카불에서 아미르칸 무타키 아프간 외무장관과 만나 상호 정치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천년 이상 교류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주권과 자주적 선택,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탈레반 정권도 이날 왕이 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 측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 당국은 지난 16일 러시아 공군이 민간인 대피소로 사용되는 극장을 공습해 약 300명이 숨졌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공습 당시 극장 밖에는 러시아어로 어린이라는 거대한 글자가 하늘에서도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긴급 구호대가 공습으로 매몰된 극장의 작업을 끝냈는지 어떻게 목격자들이 사망자가 속출한 현장에 도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찰관은 러시아 공군의 공습 직후 이 극장에 1,300여 명이 대피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러시아가 서방이 선포한 전면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실제적인 하이브리드전, 전면전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며 목표는 러시아 경제와 러시아 전반을 파괴하고 분쇄하며 없애고 목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제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에게는 전 세계 수많은 친구와 동맹, 파트너들이 있다며 러시아는 모든 대륙에 있는 이들 국가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다수 나라는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반군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에티오피아 정부가 제의한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TPLF는 24일 밤 성명에서 이번 교전 중단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군 측은 앞서 다마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가 공언한 대로 인도주의 지원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전달되는 한 휴전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티그라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교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토요일 새벽 BU의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과 회사들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북과 함북은 새벽부터 평남과 황해도는 낮부터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대형 도발이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67분간 비행해 북한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고 전시 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지 불과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비행장을 찾아 이번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세세히 지도하고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 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의 최대 사거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쐈던 화성 15형의 최대 사거리로 추산된 13,000km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을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15,000km를 훨씬 넘어갈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남미 일부 지역 등 주요 대륙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탄두부 형태가 뭉툭했던 화성 15형과 달리 화성 17형은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개발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면 목표 상공에서 탄두를 분리시켜 두세 지역을 동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비록 고각 발사라도 재진입체가 대기권을 뚫고 해상에 낙하한 게 포착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탄도지향을 높여서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탄도 ICBM을 미 본토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거리보다는 이제 추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엔진 4개를 클러스팅한 거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미북 관계가 대결 또는 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이제는 대결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미 제국주의라며 장기전 대비를 강조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행보는 단순히 국면 전환을 겨냥한 대미 압박 차원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 철회까지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로드맵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화성 17형 발사로 그냥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끝날 과거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미 예고한 군 정찰 위성 발사나 신형 ICBM의 정상각도 발사, 핵실험 등 추가적인 대형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위 차세대 탄도 미사일들은 그 탑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형화, 경량화되고 충분한 파괴력을 가진 탄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다음 행보는 7차 핵실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현재 목표는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완벽한 핵능력 보유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한 연합훈련 실시가 유력하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이 있는 다음 달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긴장을 높이는 도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월달 연합훈련이 한미는 이전처럼 전략자산 전개와 실시간 기동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까지 새로운 어떤 또 무기체계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쏠지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때를 즈음해서 열병식은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고요.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군 정찰 위성으로 포장한 ICBM 발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형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은 의외라며 긴박한 정세 흐름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잇단 대북 제재와 미한 연합훈련 정상화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오는 5월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미한 공조 강화 조짐 등이 북한에게 선제 도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했다는 게 홍 실장의 분석입니다.
선제적으로 자신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해 놓는 것이 한미가 북핵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북핵 공조 내용 중에는 좀 더 북한에 대한 일종의 대화나 협상을 좀 더 자신들이 유리한 구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측면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24일 기존 ICBM인 화성 15형을 쏘았지만 정작 발표는 앞서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때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바꿔서 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24일 오후 2시 24분께 흐린 날씨 속에서 ICBM을 발사했는데 사진에 찍힌 기상 상황과 다르다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그리고 16일 세 차례에 걸쳐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미한 군당국은 파악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차원이라고 주장했고 16일 발사된 상승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과 회사들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독자 제재인데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미국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과 북한 국적자 리성철, 러시아 회사인 아디스그룹, PFK 프로포드 시프니크,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으로 국무부는 이들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이자 우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무대에서 확산자로 활동하는 러시아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를 시리아에 공급한 중국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제재에 대해 우려되는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대해 모든 나라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회사처럼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는 해외 공급자들을 조명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제재는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정부의 조달과 원조, 수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제재의 주무부서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하지 않는 국무부 차원의 제재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이 중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에 대해선 국무부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제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동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며 두 정상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고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24일 오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며 영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고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젠 사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0일 미국 정부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월 26일과 3월 4일에 실시된 북한의 시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추가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끌어올리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보다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이러한 위반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평양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그리고 일본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최소한 두 차례의 ICBM 시험을 비롯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올해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더 이상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발사가 미군과 미국 영토 또는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한국 일본과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의 3국 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 등 단호한 대응과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해서 북한의 24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두 장관은 최소한 두 차례의 ICBM 시험에 뒤를 이은 이번 발사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웃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삼각협력에 전념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24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함께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삼각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웬디 셔먼 부장관도 24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계속된 미한일 삼각협력을 논의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세 나라 차관들이 북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발사들을 공동으로 규탄하고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4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통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내고 두 장관이 24일 보안 전화로 통화하면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들에 대한 평가와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24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영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두 장관은 앞으로 미한 군사 당국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으며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한일 삼각협력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도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영내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의 결의를 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24일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한반도와 영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일간 계속되는 양자적 조율에 더해 한국과의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유선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단합된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국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미한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미한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별도로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북부 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비해 미국은 차세대 요격기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북한의 ICBM 역량이 미국의 본토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Going forward, I do believe that they could exceed my capacity.
베너크 사령관은 24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앞으로 북한이 미 본토 방어 능력과 역량을 넘어설 수도 있는다고 믿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유격기를 적시 혹은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세대 유격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유격기 조기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불량 국가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미 북부 사령부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계속 남아있으며 통합 억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능력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북한은 점점 더 복잡하고 능력 있는 전략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유격기를 적시 혹은 일찍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알래스카의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일정대로 완전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총 44기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포트 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지상 발사 유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요격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ICBM과 극초음속 무기, 순항미사일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우주기반의 통합 영역 인식 네트워크를 개발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성공적인 ICBM 시험 발사와 수소폭탄 실험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우리의 옵션을 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북한은 2017년에 마지막으로 실험했던 무기들보다 훨씬 더 역량을 갖춘 신형 ICBM을 공개했고 게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신형 ICBM 설계를 포함한 가장 능력 있는 무기체계 시험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괌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주변 지역 사건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4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더 이상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개인과 영토 혹은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여전히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괌 당국은 사만다 브래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도된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넌 고문은 북한의 발사는 계획과 절차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괌 당국은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이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미상 발사체에 대한 보도들을 포함해 영내 주변 사건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이런 유형의 활동이 지난 몇 달 동안 더욱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에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는 본토 방어력을 갖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행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이누프 미 상원 군사회의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의 강력한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누프 간사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2017년 이후 북한의 첫 ICBM 시험은 세계가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국의 핵태세 검토는 이런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강력하고 유연한 미국의 억지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ICBM 위협을 상쇄할 미 본토 방어망 확충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로저스 간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이번 ICBM 실험은 강력하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사일 방어 검토는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ICBM 위협을 능가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쯤은 러시아로부터 적대적인 정권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에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과 영국도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사무총장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I'll start with Korea. The Secretary General condemns th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of intercontinental range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took place today on March 24th. This is another breach of the DPRK's announced moratorium in from 2018 on launches of this nature.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발사는 이런 종류에 대한 북한의 지난 2018년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것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영내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역효과를 불러올 추가적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24일 북한의 발사와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오늘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이번 발사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던 북한의 2018년 모라토리엄을 깨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수준이 심각하게 고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도 이번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각국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일은 오늘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가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것은 무책임한 도발이며 영내 파트너와 국제 안보 모두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유엔 안보결의 위반 행위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독일 외교부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과 관련해 주요 7개국 및 EU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아만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영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험의 반복적인 긴장 고조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발사 중단과 조속한 대화 복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신형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해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행동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된 각 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면에 착안해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방향을 견제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인 한국 시각 24일 오후 2시 34분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올리비아 달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4일 VOA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이 25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또 한 번의 뻔뻔한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3시로 회의 일정을 확정해 각 안보리 이사국들에 공지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개최하는 건 지난 1월 10일과 20일, 지난달 4일과 8일, 그리고 이달 7일에 이어 올해 여섯 번째입니다. 앞서 다섯 차례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개최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개 회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안보리는 각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을 발표하거나 제재 등을 담은 결의를 채택할 수 있지만 올해 열린 회의에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수위가 높아진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공식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환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련 화재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동유럽으로 보내졌던 수천 명의 북한 구하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김일성의 아이들이 미국의 저명한 학술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아이들은 전통 옷을 입고 그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쌍백쌍 추기 추기 비오린 사우
할아버지가 선창을 하고 뒤에 앉았던 할머니가 나서며 세 명이 동시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느냐는 물음에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답하는 이들은 70여 년 전 북한에서 온 어린이들과 우정을 나눴던 불가리아의 평범한 노인들입니다. 김덕영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발음이 정확한 한국어였어요. 영화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한국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불가리아 노인들이 지금 뭐 80이 다 된 노인들이 한국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인터뷰 중에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무슨 노래지? 한국말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현장에서 그 당시에 2019년도 취재할 때 취재가 다 끝난 다음에 인터뷰 끝난 다음에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서는 숙소에 가서 호텔에 가서 막 이제 인터넷에 이걸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김일성 찬가였어요. 김일성 찬가.
7,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저절로 따라 부르는 노래. 김 감독은 매일 같은 노래를 반복했던 북한 고아들과 이들의 깊은 인연에서 답을 찾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서 52년 사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지로 보내진 북한의 전쟁 고아들과 현지인들의 애틋한 사랑과 우정을 담은 기록영화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옛소련 간 체제 경쟁하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시행된 김일성의 위탁교육이 시대적 배경이 됐습니다. 영화는 제작팀이 5개 나라에서 만난 현지인 인터뷰, 현지 학교와 보육원,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소장된 자료,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로 당시 상황과 현재를 감독의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영화는 2020년 개봉 후 로마 국제 무비 어워즈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비롯해 미국 뉴욕 국제영화제, 프랑스 니스 국제영화제에 이어 미국 아시아 연구학회 영화제까지 총 17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연구협회 영화 박람회는 30개 학문 분야에 걸쳐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연구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아시아 연구협회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5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출판물, 온라인 자료, 지역회의와 연례회의를 통해 단체만의 고유한 전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덕영 감독의 김일성의 아이들은 이 단체의 초청으로 출품됐고 25일 오프라인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영화 개봉 이후 발에 묶였던 김 감독은 오프라인 행사임을 환영하며 미국 내 세 번째 상영인 이번 영화 박람회의 학술적 성격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 냉전시대 희생자들의 비극적 운명이 현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통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영화에 따르면 1950년부터 60년까지 동유럽에 머물렀던 북한 전쟁 고아들은 총 5천여 명으로 루마니아에 2,500명, 폴란드 1,000여 명, 체코 700명, 헝가리 500명, 불가리아에 500명 등입니다. 15년에 걸쳐 제작한 이 영화 속에서 사진과 영상, 편지, 건물과 기념탑, 학교에 고스란히 보관된 고아들의 학적부, 특히 당시를 기억하는 현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북한 고아들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찍은 영상물에는 당시 동구권 국가들이 연대해 재정 부담을 지면서 북한 고아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치료했던 모습, 북한 교사로부터 교육받고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 일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에 힘들었던 아이들이 또래의 현지 아이들과 교사들과 깊은 정을 나누며 교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등 낯선 땅을 고향처럼 여기기까지의 여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북송된 후 북한 아이들과 교사들이 현지인과 주고받은 서신, 이후 연락이 끊긴 채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들의 모습은 남북한 이산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온 조정호 교장과 4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양국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고 평양까지 가게 된 루마니아 여성 제오로제타 미르초유 할머니. 외국인을 홀대하던 당시 평양에서 딸까지 낳았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실종과 그에 따른 고통,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여성은 루마니아어 한국어 사전을 출간했습니다. 루마니아어를 기억하지 못할 남편을 기다리며 조금씩 정리한 것이 16만 개의 단어를 담은 사전을 완성하게 만든 겁니다. 영화에서는 루마니아 정교회가 죽은 자와 산자를 위한 두 개의 초를 밝힌다며 미르초유 할머니의 초는 산자의 제단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백발 노인의 모습인 미르초유 할머니는 마치 나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해 주었다며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김 감독은 김일성의 아이들이 북한의 폐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의 생사 확인을 위한 기나긴 여정, 인권단체까지 찾아가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탄생한 배경을 소개하는 대목도 일반 관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한국전쟁 종전, 스탈린의 죽음, 북한 내 권력 투쟁과 외교 노선의 변화 등 긴장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 속에서 자유의 바람이 불었던 헝가리 혁명에 가담하는 북한 청년을 급히 북송,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북한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배경이 북한 고아의 역사를 통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유럽의 문물에 익숙해진 수천 명 고아들이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김일성은 아이들을 전국에 뿔뿔이 흩어놨습니다. 이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고 영화는 전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갔던 원둔촌이란 소년이 홀로 중국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가려다 늪에 빠져 사망했다는 소식은 폴란드 현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는 전낙원, 박인숙, 최병호, 원청동, 김영학 등의 이름을 부르며 붉어지는 눈시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백발 친구들의 영상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포즈들, 지지도 나스 на гости, вспомниш си? И нам прави впечатление, че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 ти беше да разгледаш цялата ни къща. Просто видиш как живее.
우리 집에서 구경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며 우리가 사는 모습을 신기해 했지. 우리도 너와 비슷한 사람인데. 100살까지 오래 살아서 우리 꼭 만나자는 겁니다. 김덕영 감독도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갈망과 순수한 사랑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 기록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언젠가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방되어 북한의 전쟁고아들과 유럽의 친구들이 뜨거운 포옹을 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본다.
영화 속에서 이름과 사진으로 등장했던 87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일본어와 영어, 독일어 자막으로 관람이 가능한 가운데 김 감독은 최근 다큐멘터리 형식인 이 영화를 상업영화로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마쳤습니다. 김 감독은 두 개의 고향이란 제목의 이 영화가 폴란드 여교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라며 폴란드와 한국 제작팀의 합작 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북과 함북은 새벽부터 평남과 황해도는 낮부터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9도, 낮 15도, 양덕 아침 8도, 낮 16도, 신의주 아침 7도, 낮 16도, 구성 아침 7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 14도, 강계 아침 3도, 낮 14도, 희천 아침 영하 6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16도, 개성 아침 9도, 낮 18도, 사리원 아침 9도, 낮 16도, 신계 아침 10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7도, 낮 19도, 장전 아침 8도, 낮 16도, 평강 아침 6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9도, 낮 20도, 장진 아침 0도, 낮 9도, 청진 아침 5도, 낮 11도, 김책 아침 6도, 낮 1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1도, 낮 9도, 김영권 아침 0도, 낮 7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2에서 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5미터, 먼 바다 1에서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와 우후물자 반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멕시코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24일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인 14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등 5개 나라가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등 38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와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가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보지 못한 규모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과 병원 등 의료시설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25일 유럽 대륙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계획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액화천연가스의 대유럽 수출을 약 150억 입방미터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 유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새 신설, 증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대체 에너지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올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분의 2 줄이고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를 오는 2030년 전까지 끝낼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당국은 지난 16일 러시아 공군이 민간인 대피소로 사용되는 극장을 공습해 약 300명이 숨졌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시당국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공습 당시 극장 밖에는 러시아어로 어린이라는 거대한 글자가 하늘에서도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긴급구호대가 공습으로 매몰된 극장의 작업을 끝냈는지 어떻게 목격자들이 사망자가 속출한 현장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찰관은 러시아 공군의 공습 직후 이 극장에 1,300여 명이 대피해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러시아가 서방이 선포한 전면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실제적인 하이브리드전 그리고 전면전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며 목표는 러시아 경제와 러시아 전반을 파괴하고 분쇄하며 없애고 또 목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제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에게는 전 세계 수많은 친구와 동맹, 파트너들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모든 대륙에 있는 이들 국가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24일 탈레반이 지난해 정권을 재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이날 오전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22일, 23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카불에서 아메리칸 무탁이 아프간 외무장관과 만나 상호 정치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천년 이상의 교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주권과 자주적 선택,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반군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에티오피아 정부가 제의한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TPLF는 24일 밤 성명에서 이번 교전 중단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군 측은 앞서 다마비 아버드 에티오피아 총리가 공언한 대로 인도주의 지원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전달되는 한 휴전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티그라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교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또 휴전은 무기한이며 즉각 휴령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TPLF의 측의 내전은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TPLF에 의해 정부군 기지가 공격받았다고 주장하며